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주님께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또 일주일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또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정과 애정 남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봤고, 또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제 그 가정에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열정과 애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엔 이제 실망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정과 애정이란, 그러니까 한국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떤 성경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개념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어떤 열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고, 다음에 또 이제 패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제 또 애정, 어펙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정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 오히려 더 좋은 말,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열정이 있다. 저 사람은 열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반대로 이 애정이라는 말은 꼭 긍정적이지도 않고 꼭 부정적이지도 않죠. 좀 같이 중립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열정이라고 하면 조금은 부정적으로. 그러나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그러한 경우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열정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열정은 육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분히 좀 우리가 봤을 땐 부정적이기는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패션이란 말을 성정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좀 가치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정.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품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육신의 상태.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패션을 지녔다 했을 땐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곤충이 볼 때는 다르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눈이 두 개예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 다 같은 것을 봅니다. 같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곤충은 눈이 수없이 많은 곤충들도 있죠. 그래서 사물을 사람과 다르게 본다고 그래요. 또 동물 중에는 또 사람과 다르게 사물을 보는 동물도 있고. 그러니까는 사람은 사람끼리 패션이 같습니다. 그렇죠. 열정이 같아요. 이제 성경에서는 또 패션을 성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사람은 사람끼리 성정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구절 중에서는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와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은 그런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초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초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패션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열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열정이라고 제가 했는데 실제 우리 성경에서는 성정이라고 너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단어로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악한 것처럼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육신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패션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뭔가가 일어나죠. 남자들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명품 가방을 보면 뭔가 확 올라와요.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그것을 따라 살면 잘못이요. 추구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열정의 지배에 완전히 놓여 있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애정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의 한 가지 방법이 애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건 이제 성경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본성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로마서 1장 31절이었죠. 그래서 지각이 없는 자고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본성에 애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은 본성에 애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애정이 없다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 하는 말은 아니죠. 애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의 애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의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체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애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어떤 한국어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성경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 인생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게 있다는 것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느니 죽는 편이 낫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옥에 가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살고자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누구나 본성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또 사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본성에 속한 감정이라는 것이요. 또 본성에 속한 또 다른 감정은 이성을 보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모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모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본성을 지닌 채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본성을 거슬리는 것이요. 남자가 남자와 사랑을 나누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열정을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1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생각할 때 모순 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아, 그것을 만든 분이,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라면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주로 열정에 속한 것들, 어떤 감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갖는 우리의 어려움이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정을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정이 아닌 열정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정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가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금식하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편하게 다니고 자신들을 대우해주고 섬겨줄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애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따른다는 것이죠. 내 몸의 감각, 내가 보는 것, 보기에 좋고, 그렇죠.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 내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걸 따른다는 것이요. 또 내가 가서 편한 교회. 그렇죠. 가기 편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대로 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가기 편한 것. 이것도 내 열정에 속한 것이죠. 내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육신이 편한 교회. 그렇죠. 또 자기를 섬겨줄 교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부족한 부분은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가장 큰 증거는 자기 자신이겠죠.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교회에 속하면 즉시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동의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기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 와서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맞다,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족할 수도 있겠죠, 사랑이.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자기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이런 점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맞는 얘기들이에요. 왜? 그 자기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지적해내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 볼 때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공을 차야지 이렇게 하지만 자기는 못해요. 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해내기란 쉬워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단점을 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잘못된 교회에 또 나가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거나 교회의 단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을 열어주신 것은 그것을 보고 비판하라고 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단점을 보고 채우라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교회의 단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눈을 주셨겠느냐. 바로 당신이 그 부분을 채우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랬는데, 아, 자기는 그러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것이요. 자기가 편하게 다닐 교회, 자기를 섬겨줄 교회를 찾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열정을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부족한지 지적만 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열정이 아닌 애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애정을 따라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신약성경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구약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면 역대기상 29장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애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3절에서. 여기서는 이제 신약성경 아니고 구약성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은 이 애정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애정을 따라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을 보시면, 읽어보면, 또 내가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모하였으므로. 근데 여기서는 affection입니다, 영어로는. I have set my affection to the house of my God.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인데, 그냥 직역을 하면 내가 내 하나님의 그 집을 향하여 애정을 세웠으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물 곧 금과 은 중에서 내가 내 하나님을 집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집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금과 은을 자기가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처럼 각 개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계셨죠. 그래서 애정을,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애정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애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합당한 애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집을 향해 합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자체로 교회에 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애정을 세워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야말로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혼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교회를 향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요. 무엇인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져야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작고 예를 들면 불편하고 이러한 것을 본다면 그건 감정에 속한 것이죠. 내가 다니기에 불편하고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정이 아닌 열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 이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는 로마서랑 디모데후서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애정이 없다는 것을 살펴봤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정을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보시면 7장 15절에서 읽어보면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 애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Inward affection, 내적 애정.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적 애정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죄를 짓고 타락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순종하지 않고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고 또 형제이고 자매이고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잘못된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감각적으로 본다면 내 육신적으로 본다면 싫을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근데 내가 애정을 가지고 본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애착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다 같습니다. affection입니다. affection.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정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집 안에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다 집 안에 살고 있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집에 애정을 두는 것, 애착을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옷이나 땅이나 집이나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에 애정을 두지는 말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애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받기도 하고 또 응답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애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목에서 여자가 유혹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잠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죄로 유혹할 때 어떻게 뿌리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고 있다면 그러니까 합당한 것에 애정을 두고 있다면 이런 죄가 유혹할 때 어떻게 뿌리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자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마귀에게로 끌려가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짐승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짐승도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열정에만 이끌려서 산다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란 것이죠.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을 봤죠. 3장 5절에 보시면 애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애정이 변질된 상태의 애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3장 5절에서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절제한 애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정을 가져야 하지만 무절제한 애정은 버려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제 애정이란 말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12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밖으로 드러낼 만한 무엇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낼 만한 무엇인가가 이 사람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 안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유한 것을 드러내서 밖으로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주신 합당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형제님들이 열정이 아닌 애정에 따라 산다면 아내가 눈에 보이지 않건 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열정이 아닌 애정을 따라 산다면 남편에게 하는 모든 말과 남편에 대한 모든 말은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담은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지만 애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반응과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내가 맛보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만 애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 이제 이것이 애정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은 사랑을 담고 있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믿음을 담고 있지만 단순히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애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정은 성령에 속한 것이에요.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은 육신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대하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열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정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신실한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성도이고 또 교회 회원이라는 것이요. 부족해 보여도 내 감각이 느끼기엔 부족해 보여도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애정은 주님께 받아서 사람의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것인데 그 사람 속에 있으면서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은 외부의 영향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 이것은 열정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나도 악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반응이 또 나오죠. 누가 나에게 말을 선하게 하지 않으면 나도 거기에 받아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것이 열정에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의 반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정은 내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다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애정도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반응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사랑이 없어 보여도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우리 교회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사실 주로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용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는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기는 비교적 쉬울 수 있지만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은 용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경험도 없어요. 그렇죠.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적이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그분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애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사랑이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을 채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열정으로만 봤을 땐 그 부족한 사랑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아,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구만. 나를 제대로 섬겨주지 않구만 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애정을 통해서 성령님에 속한 그 애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말에 따라서 말과 행동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지만 애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동일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애정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면을 지배하는 것은 내면입니다. 그래서 외면을 지배하는 것은 내면이에요. 아무리 열정이 강해도 이 애정에 내어준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면 애정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애정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 애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애정이란 말 자체는 안 나오는데 애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며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열정의 지배만을 받고 산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애정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항상 그러면 애정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바라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항상 애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계속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애정을 갖고 살았고 어떤 경우엔 열정을 따라서 살았는 적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래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들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애정으로 붙들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마치 우상 숭배하던 그 고향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도시로 따라 나온 것처럼 자기가 보지 못했지만 따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믿음에 속한 것이지만 또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또 애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요. 애정을 가지고 그 갈대아우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모든 그 터전을 버리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애정으로 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봤을 때 그 자기의 이제 자식이 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애정으로 붙들지 않고 열정으로 붙들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바라본 것이죠. 자신의 육신 또 특히 사라의 육신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열정이 아닌 애정을 따라서 살았을 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죠. 아비멜렉을 봤을 때 왕이었고 막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정이 아닌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애정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았을 땐 수많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육신을 바라봤을 땐 자신의 육신 또 이세벨의 어떤 육신,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땐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의 지배를 받느냐 애정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 구약 성도건 신약 성도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열정을 따라 사느냐 애정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는 아직 약속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약속을 받기 전에 애정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봤을 땐 애정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가 살던 곳에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가 본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 그가 보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도시를 바라봤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은 그가 느끼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도시, 한 도시, 이 도시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도시에 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애정, 애착이었던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열정에 속한 것이요. 근데 이 지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정으로 그것들을 대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애정을 가지고 대했던 것이죠. 실제로 받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이것이 애정입니다. 보고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또 끌어안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 이상의 것이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죠. 언제든지 열정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때로는 애정을 버리고 열정으로 산 적이 있었죠.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 사라가 아닌 하가를 취함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엄청난 그 중동의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늘에 애착을 둔 것이요. 그렇죠. 하늘에 애착을 두었기 때문에 과거를 다 뒤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나라 그곳에 계신 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애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친구였고 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자신의 길로 갔고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기도 하고 망쳐버렸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그래서 그가 애정이 아닌 열정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죠. 그가 애정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일을 행한 것이었었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제 애정에 대한 애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애정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에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정은 믿음과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사랑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애정입니다. 보지 못하나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애정은 믿음, 사랑, 또 소망, 또 기쁨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도시를 보지 못했지만 그 도시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애정이었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게 바로 애정입니다. 시험과 단련은 보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시험과 단련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애정을 여기에 둬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정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애정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애정을 둘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애정이 열정을 완전히 지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렇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열정으로 산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열정으로만 산다면, 근데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애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애정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열정으로 인해 결혼할 수는 있지만 결혼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애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정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 어떤 사람의 외면을 보고 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수가 있겠죠. 그 외면이 사라져버리면 열정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결혼했는데, 남자는, 여자는 많은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열정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그 돈이 사라져버리면, 아름다운 외모가 사라져버리면, 아니면 더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되면, 아니면 더 돈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게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정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애정으로 살아간다면, 애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주님께서 계셔야 되겠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침례도 받고 몇 주간 성경 공부나 또 예배에도 참여하지만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애정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으로 살면 그 열정은 항상 보이는 것, 육신 이런 것들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그 열정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그 애정은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라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애정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애정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지속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열정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종교를 바꾸고 애인을 바꾸고 남편과 아내를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꾸준히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자신들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애정을 가지고 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고 싶을 때도 있고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애정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애정은, 열정은 육신과 관련이 있고 또 일시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또 감각과 관련이 있어요. 육신은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과 열정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애정은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구약 성도들을 봤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애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정은 성령님과 관련이 있고 또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소망을 둔다면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지속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애정, 열정과 애정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다루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